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차시우 야르 방면으로 진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남부 집단군 부대들이 보흐다니프카, 우크라명으로 보흐다니우카 마을을 완전히 해방했다면서 이들 부대가 전방 지역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보흐다니우카 마을은 고도로 요새화된 언덕 꼭대기의 마을이자 우크라이나군의 전방 포병 부대가 있는 차시우 야르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1일 전황보고에서 총 13건의 적공격을 격퇴한 곳 중 한 곳으로 보흐다니우카를 언급했을 뿐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시우 야르는 지난해 5월 러시아가 점령한 전략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곳을 포함한 동부전선 3곳이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구조용 함정 한 척을 공격해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로 플레텐추크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이 함정이 세바스토폴만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 함정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초에도 크름반도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초계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위치한 크름반도 주변의 러시아 해군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의 핵무기 배치를 결정하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오늘자 폴란드 팍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나토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공유의 일환으로 폴란드의 핵무기 배치를 결정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에 군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관련 상황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폴란드에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을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들의 지원은 세계 최대 핵보유국들 간의 직접적 대결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전략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오늘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대응 등 양자와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셈 알라와디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과 수자원 관련 전략적 합의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라크 튀르키예 관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와 미국, 유럽연합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쿠르드 노동자당 PKK는 쿠르드족 자치권을 주장하며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튀르키예는 이라크 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PKK 민병대원 30명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친 데 이어 올여름 대규모 PKK 소탕 작전을 예고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라크는 또 양국이 공유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 튀르키예가 댐을 건설한 이후 수량이 감소해 물 부족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1년 넘게 중단 상태인 튀르키예에 대한 이라크의 석유와 가스 수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은 2011년 총리 시절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들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와 관련한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요 7개국 G7이 이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무기 대응과 납북자 문제, 안보리 개혁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사흘 전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미한 연합 공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34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해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해당 미사일은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미사일들이 10분가량 비행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전했고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약 50km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남쪽으로 340여 킬로미터 거리엔 한국의 군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연례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2024년 연합 현대군 종합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성 도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사흘 전엔 전략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교정국각의 전환으로 인한 인민군의 군사적 대응과 함께 또 아직 완성이 덜 된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행보가 한미연합공군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그 시기마다 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SRBM 발사에 대해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미사일 총국은 앞서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3형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같은 날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지 1-2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번 시험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 기술적 성능과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험이 주변 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미사일 총국이 이들 미사일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밝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지난 두 달여 사이에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전략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로 개발 중인 것이라며 초대형 탄두시험은 이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한 소형화된 폭탄이 아직도 좀 사이즈가 클 것이다. 그걸 고려한다면은 순항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탄두부가 커야 되겠죠. 탄두부라는 게 단순하게 폭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어장치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니까 초대형 탄두부를 자꾸 과장하는 거는 핵폭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개발 모델 넘버링 관행으로 볼때 화살 1형의 개량형으로 탄두 폭발력 향상, 비행거리, 조종력, 정확도 등의 향상을 위한 중간 모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통상 미사일의 코드 명칭은 전력화 직전 단계에서 임무와 타격 대상에 따라 부여된다며 이번에 쏜 순항미사일 기종이 전력화에 임박했거나 운용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서만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별지라는 이름의 지대공 미사일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별지는 유성, 즉 별똥별의 북한말로 기존 북한이 개발해온 지대공 미사일 번개 시리즈에서 기술적으로 진화한 모델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으로 미루어 별지는 최근 수년 새 열병식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대공사 같은 경우도 하늘에 있는 표적을 명중하는 그런 모습까지 같이 공개가 돼야 뭐 지대공사로서 뭐 제대로 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늘 위로 그냥 상승하는 모습만 공개를 해서 지대공사 자체도 아직 개발이 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S-400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400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스텔스기 전투기 등 거의 모든 공중자산에 대한 요격 능력을 위해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S-400 기반의 번개 6호 등으로 신형을 개발해 실전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용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로부터 레이더와 같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고난도 기술을 도움받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자체 독자 기술 내가지고 쭉 개발을 해왔을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틀림없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최소한 작년 하반기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전략순항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미군기지와 시설,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고 지대공미사일은 공중자산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 2월과 달리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매번 공지하진 않았습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 발사 시 이를 포착해 감시 추적했고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요 7개국이 이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 장관들은 심화되는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요 7개국 G7이 무기 이전과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working to strengthen efforts to disrupt the transfer of weapons and also inputs.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기와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이 주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과 관련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공작기계와 반도체, 기타 이중용도 품목을 공유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크게 훼손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의 재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럽 및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를 부추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 이란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nstructive that the support that Russia's received from China, from North Korea, from Iran.
그러면서 G7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관행에 맞서는데도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사흘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 및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사용 등 심화되는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갱신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과거 자신들이 찬성했던 유엔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거듭 강조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과 대화 복귀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체계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개방에 주목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에 나설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영내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무기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비확산 국장그룹이 18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점증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제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밖의 무기들과 관련 재료를 조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모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중단하고 무기 이전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는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1718위원회와 산하 전문가 패널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의 거부권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 활동은 중단됩니다. G7 비확산 국장 그룹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북한 해외정보기술 종사자들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모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며 국제안보에 갈수록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위험한 수사들을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정책은 심각한 우려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상 핵보유국 지위나 그 어떤 종류의 특별한 지위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G7 국가들의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G7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G7 비확산 국장 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의 확고한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무기 대응과 납북자 문제, 안보리 개혁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토머스 그린필드 주엔 미국 대사가 19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과 납북자 문제 강조, 유엔 안보리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한국과 함께 안보리에서의 3국 참여 증진 등 유엔 안보리 내 공동 우선순위에 대한 지속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내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약 20분간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납치 문제에도 대응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중동 상황과 안보리 개혁 같은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계속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날 만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대북 압박 방안에 관해 견해를 들은 사실을 언급하며 하지만 우리는 당근도 사용했고 치직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의하고 있다며 당근을 줄 수 있는 문은 열려있지만 채찍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어떤 사안이 논의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본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들은 당연히 비확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제안을 해왔지만 김정은은 지난 3년 동안 어떤 대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같은 대화 노력은 단 한 번도 실행이 옮겨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연장되지 못한 유엔 대북제재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유엔 총회에서 전문가 패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의 체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이며 마지막 대안은 외부 띵크탱크나 연구기관에 의뢰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8일에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임기 연장이 불허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이들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한국 방문 중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정부 주요 당국자들과 납북 피해자들도 만나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야시 우시마사 일본 관방장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부장국장과도 각각 만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문제와 러시아의 지속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공동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 등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납북자의 송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및 미한 동맹,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 및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But Russia vetoed this resolution after the panel began reporting on Russia's own blatant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한 비무장지대 내 유엔 군사령부가 날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선 우리는 의미 있는 외교를 위한 문을 열어놓았으며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We've repeatedly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지양하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탈북 청년 리더들과도 면담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방한은 7년여 만이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면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8일 VOA 기자와 만나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앞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그들이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더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 not saying they should have. I'm saying that as China and North Korea get more provocative.
그레이엄 의원은 그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맡기겠다며 하지만 그들은 핵영향을 가진 북한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핵무장이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we need to make a firm statement to China. We will defend.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중국에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냉전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럽 방어 의지를 밝히며 핵 탑재 순항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세계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 여부는 한국과 일본이 결정할 일이지만 타이완을 무력 점령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1일 VOA에 미국과 일본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 중대한 조치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a good move, but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로저스 의원은 17일 VOA 기자와 만나 그레이엄 의원의 관련 발언에 대해 우리가 대처해야 할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 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의회 내에서 아직 소수견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 세계 핵무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며 미국도 핵무기를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 제공약을 신뢰하고 있다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 사실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 패널을 대체할 새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 대북제재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공개하고 각국의 독자 제재를 다자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조지 로페스 명예교수는 18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미 한일 3국이나 심지어 유엔 총회에 기반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interaction there, I think, is exploring a variety of areas that would go far beyond the trilateral.
로페즈 교수는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 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도 전문가 패널과 대화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안으로 유엔 총회나 유엔 바깥의 체제를 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한일 주도하에 같은 마음을 가진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미한일이 주도하는 다자 패널보다는 유엔 총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이 주도하면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국가들과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활동의 정당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my perfect system, if you don't mind saying it, is a smaller unit in the General Assembly.
로페즈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총회 내에 작은 조직을 구성해 불법 해상 행위, 무기 밀수, 핵 확산, 사이버 범죄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수의 기존의 여러 국제 감시 기관들과 많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유엔 총회 내 이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결의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18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만드는 것은 유엔 밖에서 확실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t's certainly feasible outside the UN. You already see other member states.
모건 전 조정관은 이미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모니터링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가장 확실한 사례는 해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내기도 한 모건 전 조정관은 유엔 총회 안에서 대북제재위 대안체제를 만드는 것이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유엔 총회가 창설한 시리아 조사 메커니즘과 같은 형식을 본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엔 총회의 성격을 규정한 유엔 헌장 13조에 제재 관련 활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새로운 패널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 공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ussia may be shameless. It will argue that the sanctions are
모건전 조정관은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제재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거나 유엔 헌장이나 제재 결의 위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러시아는 제재 위반에 대한 증거가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자국민이나 단체와 관련된 제재 위반 증거가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도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일이 G7, EU, 호주와 함께 유엔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새로운 다자팀을 구성해 유엔 패널 기능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자 조사팀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모든 가능한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 위반자를 식별하고 자세한 설명과 강력한 증거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미국이 제재 위반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새로운 다자 조사기구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새로운 조사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2009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보여준 두 정부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부는 조사의 진전은커녕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이밖에 새로운 기구에 유엔 회원국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일방적 제재를 다자 간 연합에 의한 다자 제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가능한 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에 따라 위반자의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패널의 조사 결과가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possibility of ongoing diplomatic efforts to stabilize this situation, the findings
로페즈 교수는 정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됐느냐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외교적 관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해체됐던 북한 의주 비행장 내 창고 건물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화물을 격리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의주 비행장에서 새로운 건물이 포착됐습니다. 19일 플래닛랩스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활주로의 북쪽 끝 지점에 파란색 지붕에 건물이 들어선 장면이 보입니다.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14일까지만 해도 바닥을 드러냈지만 17일 지붕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부지 일부를 덮기 시작했고 이 지붕은 18일과 19일을 거치면서 온전한 직사각형 형태를 갖췄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활주로를 따라 창고 10개를 만들었는데 북한은 이곳 창고와 창고 바로 앞 활주로 노면 위에 화물을 두고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격리 기간을 거쳐 북한 내륙으로 운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창고 건물 10개 중 2개가 사라진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곳의 격리 기능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건물 2개 중 1개가 지난달 다시 온전한 형태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어 남아있던 1개 부지마저 이번에 새롭게 건물이 들어선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주 비행장에는 이전처럼 10개의 대형 창고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고 건물이 다시 들어선 만큼 당분간 이곳에서의 화물 격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해진 조치는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의주 비행장이 공항으로 되돌아가려는 조짐 또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주 비행장 활주로엔 여전히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화물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화물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듯 위성사진 촬영 시점에 따라 모양과 양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최근 수년 만에 석탄이 쌓인 북한 라진항에
계속 많은 양의 석탄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석탄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지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온통 검은색으로 물든 부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진 라진항의 서쪽 부두로 앞서 비호인은 지난 7일부터 배가 정박하는 부두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해 14일 그 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나흘 뒤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이 쌓인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공터와 부두에 석탄이 쌓인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전까지 두 공간 사이에서 볼 수 있던 공간은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는 이곳에 석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후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 핫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핫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명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자체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제3국 선박이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비호인은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A 취재 결과 이들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자국 석탄의 수출을 추진 중인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를 운송해줄 선박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이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우주 공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미국과 일본이 19일 관련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야마자키 카즈유키 주 유엔 일본 대사 명의의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주 동안 우주 공간에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관해 안보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채택 시 최초의 우주 관련 결의가 될 이번 초안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에 대한 우리의 공동 관심사를 강조하고 우주와 관련한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 초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지구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핵무기 및 기타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원칙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지지해야 할 공동의 원칙이라고 믿는다며 미국과 일본은 우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회원국들이 협력하고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위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미국의 첩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관련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없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찬성하기를 고대한다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7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서로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이란의 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트르기에, 알바니아 대사를 거쳐 트럼프 정부에서 시리아 반 ISIS 동맹 특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이스라엘이 자국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대응이 영리하고 전략적이고 가능한 한 제한돼야 한다며 힘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srae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n a regional alliance. And this is a lesson for your viewers in Korea.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내 동맹과 함께 이란의 대규모 로켓,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거의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국가는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유럽 국가들과 미국, 방어에 참여한 아랍 국가들과 함께 형성한 동맹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 없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보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2주 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전략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을 재앙에 빠뜨릴 수 있고 새로운 동맹과 파트너들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충돌이 중동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재가 막을 수 있을까요?
War and diplomacy is a little bit like, I guess you would use a football or soccer game. For Koreans, that is every single shot.
전쟁과 외교는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슈팅이나 패스 하나하나가 경기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추진력을 만들고 상대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다른 각도에서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경우에서도 그랬듯이 제재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영내에서 얻은 이득을 되돌리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하려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One to take out all of the nuclear facilities, particularly the one at Fordo, which is under a mountain. It would require U.S. help, which will not be at this point forthcoming.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제거하려면, 특히 포르도를 제거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 시점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 중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IAEA에 미리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핵 역량을 진전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Iran is very close under any conditions. They will make a decision to move forward based upon whether they think
이란은 핵 역량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폭격 여부에 따라 핵 역량 진전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반군, 가자지구의 하마스,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관련된 이 모든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누가 강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동맹들이 강하면 핵 역량 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고무될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준 아랍협력국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왔습니다. 그들의 셈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협력하길 더 원합니까? 아니면 이란 편에 서길 원합니까?
There's no doubt. They see Iran as a destabilizing force in the region, as an anti-status quo.
그들이 이란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임에 틀림없지만 중요한 나라고 무역 관계도 있습니다. 각국이 조심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고 남중국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 영내 국가들이 모두 응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동아시아에서와 매우 유사한 역학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프리브 보좌관님,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협력한 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미국,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Well, as you know, they've been having talks. This is part of the new development, and they've been having joint exercises. They're not as advanced as we have.
세 나라는 새로운 진전의 일환으로 협의와 연합훈련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협력국들이 지난 몇 년간 이룬 협력 수준만큼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한일은 아직 완전히 통합된 체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토의 경우 냉전 시대에는 모든 국가의 방공 레이더가 나토 본부에 보고하는 통합 체계가 있었습니다. 나토의 방공 네트워크의 일부로 여전히 튀르키예와 루마니아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비춰봤을 때 유사시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 일본과 전자통신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합사령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상사태를 처리하고 대규모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프 보좌관님, 이스라엘이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대부분을 격추했으니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잔해가 있을 텐데요. 미사일 잔해에 북한 기술 이전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If you're an atom or a molecule on an Iranian missile that fell inside Israeli territory,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영토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의 원자나 분자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닮았는지요. 특정 지표가 북한으로 향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프리브 보좌관님, 북한에서 이란으로 어떤 특정 기술이 이전돼 이란 미사일의 역량을 향상시켰을까요?
Mainly the basic technology for because as you know North Korea got many of these things from the Soviet Union.
아시다시피 북한은 소련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보다는 적지만 중국 기술도 받았습니다. 이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얻었죠. 따라서 어떤 기술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거래하고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번 이란의 공격을 통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제프리브 보좌관님,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목표에는 어떻게 부합할까요?
First of all, there's money involved, and as you know, that's always the case with North Korea that really needs money.
우선 돈이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은 돈과 석유 등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앞서 제재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일격은 아니지만 상대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북한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인 방식이죠.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전망과 중동 국가들의 셈법, 북한의 기술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집이 이 근처인데 영화관이 여기 있어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조조 할인을 받게 되면 4,000원밖에 안 해서
오늘은 한국의 첫 공립 영화관 아리랑 시네 센터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4월 22일 미국에서 애플 컴퓨터사가 탄생합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에 의해 창립됐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고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고 모두 전자계통에 심취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과 모니터를 갖춘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애플 1의 판매 가격이 $660였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2,700 정도 됩니다. 애플 1의 성공에 이어서 1년 만에 애플 2를 개발합니다. 애플 2는 당시로선 획기적이고 편리한 기능으로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5년간 해마다 평균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면서 애플사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애플사의 로고는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플사가 창업됐을 당시의 로고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로고에는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작 뉴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단순한 사과 디자인으로 만든 롭 잔오프에 따르면 사과만 그려놓으니까 어떤 과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한입 베어문 모양을 그린 게 오늘날 애플사 로고의 효시가 됐다고 합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전역의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제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합니다.
A good part of the effort to make this Earth Day a success was concentrated, of course, in the major population.
이 행사의 목적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천연자원의 파괴에 대해 의회와 미국 대중에 이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날을 제정한 게일로드 넬슨 상원의원은 아주 대대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인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1회 지구의 날은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환경보전이 국가적인 우려사항이 됐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환경보호청이 창설됐고 의회는 청정공기법을 개정해 대기오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한도를 정했습니다. 환경을 더욱 보호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여전히 해마다 기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날은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민들이 자신들이 지구의 관리인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